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29.9%. 6년 전에는 70.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다는 답변은 78.7%입니다. 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4.6%랍니다. 부담스럽다 28.9%,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진다 26.4%입니다. 최고의 직업, 교사 임용고시 봐서 들어간 분들이 현재 느끼는 정도가 그 정도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거의 3D 직종에 해당됩니다. 힘들기만 하고 보람도 별로 없고, 저출산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할 수 없이 교회에 부모 때문에 끌려나오는, 억지로 끌려나오는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서 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라? 랍비를 먼저 구하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선생, 랍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의 본이시고 실제 우리 삶의 모델이시고 참된 길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복음서 중에는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승의 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나의 주이시며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너희가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하십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와 스승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 말씀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이 없습니다. 원래 선생은 일찍 태어난 사람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은 두 가지로만 봐요. 보수 꼴통, 진보 꼰대, 이 두 말밖에 없습니다. 예. 원래 보수라는 말은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참 좋은 건데 낡은 것을 지킨다는 수구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그것을 비하하는 꼴통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보수는 꼴통이다, 낡은 것만 주장한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르는데, 구태의연한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보 꼰대다, 꼰대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스승이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고 부모인데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제자라면 스승이 있어야 하고 따르는 선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제자이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따를 만한 선생이나 스승이 없다고 느끼는 이 세대입니다. 스승도 없고 멘토도 없고 존경하는 선배도 닮고 싶은 부모도 좋은 부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요 선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모델과 멘토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선생이 되셨습니다. 스승다운 선생다운 선생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 교육, 교회 교사의 사명, 목표, 목적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으뜸되고 뛰어난 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 교육의 목표는 교회 교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 교사가 가정의 부모가 해야 될 가장 먼저 된 일입니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씩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졸음이 오실 것 같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오늘도 제가 여기 좀 일찍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터디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공부 가르쳐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전해져야 하고 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다. 그리고 내가 선생이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요즘에 누구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목사복을 잘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쪽 강남주 쪽에 어디 루터교회 설교를 하게 돼서 잘 안 입던 목사복을 입었어요. 목사복을 입고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내비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가는데, 성수대교를 저쪽 강변북로에서 내려오다가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한쪽은 강변북로를 타는 길이 있고 한쪽은 성수대교로 가는 길인데, 내비가 거기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가만히 계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오른쪽으로 싹 도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강변북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성수대교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서 딱 가니까 거기에 경찰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렸죠.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이미 이분이 이걸 보셨나 봐요. 목사세요? 그냥 가세요. 제 인생에 목사로서 가장 슬펐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제가 내비의 말을 잘 죄송합니다. 내비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거든요.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이다. 이 선생이란 말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50, 신약 성경에 58회가 쓰여져 있고 복음서에는 48회가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만 41회를 썼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다. 그 선생님이란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 그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주이시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점점 외롭고 우울하고 고립되어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만은 영국에는 2018년에 외로움을 전담하는 외로움 전담 장관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약 900만이 우울하다고 그러고요. 외로움을 탄다고 그러고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 해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을 세워서 국민들의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앞장을 섰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2021년도 초에 고독부 담당상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 청년들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자살률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우울로 안타까움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참 쉼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내게 오면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선생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뭐 세족식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장신대 교수님이셨던 한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마지막 날 세족식처럼 발을 씻기는 그런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께서 제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네 발을 보여주지 마라. 네 발을 보면 아무도 시집 안 온다. 그래서 양말을 꼭 신고 이렇게 안 보여. 그리고 또 발이, 제 발은 독특한 발이어서 두툼하고 크고 숨을 못 쉬는 발가락이라 무좀의 영이 이마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보여주기 싫은 발이었는데 제 발을 씻겨주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스승이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을 씻기면 된다. 이 상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 받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 주님을 닮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씻고 일어나는 발을 씻는 삶은 계속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발을 씻는 일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주와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도 너희끼리 발을 씻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의 발을 낮은 사람이 씻는 게 맞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 그 당시에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아버님을 모시고 목욕탕에 간 게 딱 한 번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모시고 목욕탕에 한 번 간 게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라. 줘라. 주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행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제자된 너희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무릎을 꿇거나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올려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성도들끼리, 또 교사가 제자들을, 학생들을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고 서열을 매기고 높낮이를 두고 나를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주로 선생으로 부른다면, 고백한다면 같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자기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선생 안 할 거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노릇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뭐 이름들 가운데 어쩌다 축구팀도 있고 어쩌다 어른이고 그러는데 어쩌다 저도 선생이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선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때가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선생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선배들이 또 교사들이 자녀들의 본이 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연륜이 깊어질수록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선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그의 일상을 통해서,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반면교사로, 거울로 선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태어날 이 선생이란 게 먼저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선생으로서의 위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부르고 나의 종이고 제자라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 루스벨 그레엄이란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재직은, 집사는, 장로는, 목사는 예수님을 더욱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교사는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선생님이심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사람들이 교사여야 하고 그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 어머님은 죄송합니다만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천국에 가신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설령 천국이 있어서 저희 시어머님 천국 가신다면 저는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못된 며느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온 천하 만민이 다 압니다. 안 믿으시죠? 주일날 옷장 차려입고 가면 아,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다 알아요. 자동차 뺄 때 이렇게 십자가 있는 거, 뒤에 먼지 가득 쌓인 성경책 놓여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다 기독교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없는가 바라봅니다. 이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루는 토요일날 제 딸이 아빠 마음도 꿀꿀한데 미장원을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토요일 날 미장원에 갔어요. 그런데 미장원 원장이 제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 아, 그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매주 토요일 4시 5시 되면 머리를 다듬으러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예쁘게 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냐고. 제가 한번 인터뷰할 수 있게. 그랬더니 그 제 머리를 깍 자르고 있던 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에이, 교회 다니셔도 천주교인 같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인하고 교회 다닌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도 교회 주일날 가려고 이렇게 토요일에 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에이, 교회 다니셔도 날라리 신자 같으신데요. 정말 저는 왜 이럴까요? 목사답게 왜 안 보일까요? 물론 제가 목사라는 게 드러날까 봐 굉장히 조심을 했죠. 미용실에서 제가 돈을 계산하면서 카밍아웃 했습니다. 나 사실 목사다. 근데 그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그 미용실 분위기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속에서 긍정 에너지가 나와서 그 모든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 안 오시나 이렇게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는 분명히 권사님이실 것이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을 만났어요, 미용실에서. 그래서 그 물어봤더니 우리 교단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셔. 지금 고관절 부러지셔서 미용실 잘 나오기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별명이 이쁜이 할머니, 멋진 할머니, 에너지, 긍정에너지 넘치는 할머니로 이렇게 불려져. 그 할머니는 주일에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한 가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교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와 스승이 내가 되었는데,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전문대학에서 교목 생활을 할 때 학생들에게 목사에게 원하는 말을 게시판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몰래 와서 쓰고서 도망갔는데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재미없는 얘기 하시면서 혼자 즐거워하시면 듣는 우리는 너무 슬픕니다. 저는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학생들을 정말 슬프게 하고 있구나.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 저는 어렸을 때 우이동에서 자라났는데 지금은 덕성여대가 거기 들어왔습니다만, 부모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가려면 한 20분에서 25분을 걸어 다녔는데 어머님이 늘 10원씩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통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 번은 그 6억에 넘어가서 10원을 이제 5원을 쓰고 5원만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교회 학교가 되면 뭐 1학년 일반, 뭐 2학년 일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헌금을 받아서 10원, 10원 이렇게 적어놔요. 매번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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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이렇게 내던 제가 5원을 내니까 그때 그 교사 선생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심증은 분명히 얘가 이걸 어떻게 횡령을 했는데 이 어린 심령이 상처받을까봐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선생님의 눈빛이, 얼굴은 생각이 안 나요. 그 눈빛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선생님은 어린 생명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참고 기다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 또 중직자 재직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반면 교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선생의 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낮게 여기, 우리 자세를 낮추고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고쳐주고 씻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선생님이셨는데 삶의 모토를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를 따라가자 그러셨어요. 평생 교사를 하셨고 선생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제가 찾아가면 평생 돈을 안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머님이 돈을 다 주셨고 아버님은 주셔야 5만 원 주시면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5만 원을 주시더니 형제들이 다 있는데 저만 돈을 주시는 거예요. 10만 원도 주시고 최고로 많이 주실 땐 30만 원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님께 얘기했어요. 아버님, 장신대 좋아요. 학교 월급 많이 줘요. 요즘 교수 살만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목사 교수가 무슨 돈이 있네. 학생들 밥 사주고 어려운 애들 학비 대주고 네가 무슨 돈이 있네. 저는 아버님이 유언처럼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아, 아버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셨을까?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왜 목사인 나에게만 돈을... 얘는 돈이 부족한 아이구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구나. 아, 아버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생의 상은 그런 상인데 나는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 아버님 따라가려면 난 아직도 너무 멀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되도다. 복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학교가 힘들더라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선생으로 모신다면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께 배워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자녀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 삶에 복이 넘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